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저희 큰아들이 어렸을 적에 기도를 할 때는 꼭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제가 설교 끝나고서 이렇게 손을 들고 축도하는 걸 보고서 난 아빠를 따라해야지라고 하며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습관 중에 이렇게 부모님들께 배운 예배 습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앞에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뒷자리에 앉는 남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꼭 자신의 아들과 함께 맨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서 그 아들은 계속 그 뒷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예배 습관을 배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유일한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 누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선택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의 습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몸으로 예배를 배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배우는데 예배를 배우는 건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 아니고 몸이 중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한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회사 다닐 때 제 옆에서 일했던 동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도 저랑 나이가 같았고 게다가 교회를 다니는 분이어가지고 같이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떤 습관이냐면 일할 때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는데 들어보니까 찬송가예요. 찬송가를 근무 시간에 앉아가지고 흥얼흥얼 부르는 거예요. 성가대하는 분이어가지고 목소리도 아주 좋았습니다. 가끔 저는 아는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걸 부르고 있으면 제 뒤에 앉아 계시던 부장님, 불교십니다.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불러다가 그 직원을 혼을 냅니다. 아니 근무 시간에 찬송가 부르지 말란 말이요. 여기가 교회입니까? 회사지. 그러면은 그 혼나는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요? 제가 찬송가를 불렀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뭐 변명을 둘러대는 건가 생각했는데 진짜 몰라요. 자기가 불렀는지 정말 몰라. 왜 모르냐고요? 그냥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가 근무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 저희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제가 빠져나와서 회사가 어려워졌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다 실업자가 되었는데 그때 그 저는 찬송가를 불렀던 그 직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됐나 물어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그 불교 부장님께서 더 큰 회사로 가시면서 그 찬송가 부르는 직원 하나만 데려갔대요. 물론 찬송가 들으려고 데려간 건 아니었지만 너무 성실한 직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습관의 힘이 놀랍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예배는 습관이 돼야 합니다. 습관은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겐 어떤 예배의 습관이 있으신가요? 예배의 습관은 모르겠고 어쨌든 성도님들에게는 예배의 자리를 잡는 습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누가복음 2장 4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아멘. 예수님 살던 동네는 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저서 꼭대기에 있는 데죠. 저기에서부터 예루살렘은 저 밑에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길이 왜 저렇게 직선으로 안 가냐?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 동네는 이방인들 같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여기를 피하려고 저렇게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면 시간이 더 걸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요, 예루살렘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빨리 가면 5일, 빨리 걷지 못하면 애들 데리고 가면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아이들이 어른 따라가는 게 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뭐 여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는 길에 아는 사람 친척 집이 있으면 잠깐 쉴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길에서 옷을 덮고 잤습니다. 이불도 따로 가져가지 않았고 옷을 덮고 길에서 자면 추우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끼어가지고 이러고 일주일 동안 걷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근처엔 강도가 많습니다. 왜 강도가 많냐면 헌금을 가지고 가니까 강도한테는 너무 좋잖아요. 헌금, 빈손으로 예배당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헌금을 가져가니까 그걸 뺏는 거예요. 안 뺏기려면 어쩔 수 없이 여럿이서 친척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면 숙소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잘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부자, 아니면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예배 드리고 나면 성 바깥으로 나가요. 그리고 다시 또 내 옷을 덮고 자야 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성전으로 갔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 성 밖으로 나와서 또 길에서 자는 겁니다. 이렇게 유월절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집으로 걸어서 일주일을 걸어서 와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1년에 3번. 언제냐면요,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보통 한 4월쯤이에요. 부활절쯤이고 또 칠칠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거기서부터 한 50일 정도 뒤니까 6월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건 10월입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번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데 4월, 6월, 10월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갔냐? 아니요. 믿음 좋은 사람들만 갔죠. 믿음 좋은 사람들만 갔고 남자가 성전을 가는 동안 그럼 집은 어떻게 되나? 여자들은 성전에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집에서 애 보고 집 지키고 농사 짓고 뭐 이런 일들은 여자와 아이들이 했던 겁니다. 여자들은 성전에 안 올라가도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리아도 같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애 보고 집에서 남자들은 성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집에 놔두지 않고 어린 예수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자신의 부모로 선택한 이유 분명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믿음을 가르친 부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금문교 건너 신학교, 그 샌안셀모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한 3년 정도를 살았는데요. 그때 이제 담임 목회를 교회에서 하고 있을 때인데 거기서 왔다 갔다를 했습니다. 좋은 점은 이제 금문교를 자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좋은 점이었고, 근데 길이 막히기 시작하면 한 시간도 걸리는데 보통 한 안 막히면 교회에서 40분 정도면은 갈 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을 때, 새벽 기도 때 꼭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시간 전에 출발해서 교회에 도착했고 예배 드리고 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전에, 지금은 제 방이 위에 있지만 예전엔 저 밑에 있었거든요. 밑에서 저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덜덜덜덜 떨며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목사 아들로 사는 게 좋아 보이긴 하실지 모르지만 실상은 저렇습니다. 목사 아들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저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신앙은 몸으로 배워야 하니까. 힘들어요. 저러면 힘들지만 몸으로 배운 신앙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몸으로 기억해야 하고 예배를 습관으로 드려야 합니다. 자전거 탈 줄 아시나요? 자전거 타는 법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전거를 타게 되면 자전거로 속도를 내야 합니다. 속도를 내지 않으면은 자전거가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자전거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반대쪽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잊어버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은 한 번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은 한 번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배우게 하는 게 내 머리가 배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으로 배운 건 안 잊어버리니까요. 2020년 경남 통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에 빨간 차에 누군가 5만 원짜리를 저렇게 끼워 놓는다. 뭔가 이게 이상하기도 하고 누가 사기를 치는 건가 염려도 돼요.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빨간 차에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는 족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족발이. 이 경찰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 그 CCTV를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하고 있는 거였어요. 찾아보니까 동네에 치매를 앓고 있는 86세 할머니가 한 일인데 할머니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6명의 자녀를 홀로 키운 겁니다. 6명의 자녀한테 제대로 못해준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 항상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답니다. 아들이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데 아들 타고 오는 차가 빨간 차래요. 그래서 빨간 차를 보면 자기 아들이 생각이 나서 차에다가 용돈 넣어준다고 빨간 차만 보면 저 5만 원짜리를 껴놓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빨간 차로 바꾸고 싶으시죠? 치매로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빨간 차를 타고 오는 자신의 아들을 잊어버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습관이 치매보다 강합니다. 믿음의 습관을 갖고 사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나이 들어서 기억을 잊어버리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배를 기억할 것입니다. 믿음의 습관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한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돌아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 이규영 목사님, 저는 그 이규영 목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처음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4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그 목사님께 안부 전화를 이렇게 드리면은 안부 전화를 받으시면서 무조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를 딱 했었는데 보통 여보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냥 대놓고 누구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94세시니까 위가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반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 김동훈 목사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다시 존댓말을 사용하셨는데. 제가 그 사모님께서 먼저 돌아가셨어요. 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님이 먼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사고로 먼저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장례식을 제가 집례하는데 장례식을 집례하다가 이렇게 제가 보다가 항상 목사님께서 맨 앞자리 앉으셨거든요. 맨 앞자리 앉아 계시더라고요. 맨 앞자리 앉아서 뭘 하시나 제가 잠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맨 앞에 앉아서 제 설교를 적고 계셨어요. 제가 장례식 설교가 별로 다르지도 않습니다. 적을 거가 있는 설교도 아닌데 목사님께서는 그 슬픔의 순간에 제 설교를 적고 계시더라니까요. 와, 제가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목사님의 평생 습관이거든요. 예배당 제일 맨 앞에 앉아서 설교는 무조건 적는다. 습관은 슬픔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신앙 교육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목수인데, 목사도 아니고 목수인데,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가르쳤을까요? 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당은 가는 거야. 성전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불평하고 힘들어도 말씀의 자리에는 무조건 나간다. 이게 신앙의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국을 다녀왔었는데요. 한국에 가서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2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참 귀한 교훈을 배웠는데 저희 아버지의 예배 태도가 너무 바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새벽 5시에 무조건 일어나셔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무조건 성전을 향해 가십니다. 무조건. 그 성전 가는 길이 쉬운 길도 아닙니다. 높은 언덕 하나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항상 새벽 기도를 가셨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 어떤 성경 말씀을 배웠냐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런 거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교회 가서 배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셨는데 그건 시간 되면 무조건 예배당 간다. 이거는 저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는 말은 잘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말을 잘하죠. 그러나 말로 신앙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바른 신앙은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몸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몸은 제대로 훈련받고 있나요? 그리고 바른 신앙을 몸에 훈련시키고 있나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바른 믿음의 습관들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 근육을 키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도 근육이 있지만 우리 영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제가 5살 때 일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친구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저를 술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꼭 술 드시러 나갈 때 저를 데리고 나가셨고, 그리고 저는 그 아버지의 안주를, 술은 안 마셨습니다. 안주를 열심히 5살짜리가 먹어치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어딘지 모르겠는데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아버지께서는 또 술을 드셨고, 그리고 저는 안주바를 올렸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서는 계속 버스에서 조셨고 저도 같이 졸았는데, 정말 이런 배신감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집 앞이 되자마자 뻘떡 일어나셔서 나가셨고 저는 그냥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 종점까지 가서 아 이거 부모 잃은 아이가 있다라고 해서 버스 사장님이 경찰에 연락을 해서 경찰서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5살에 경찰서.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상당히 영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딴 건 몰라도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집 주소는 아니었고 저희 집이 중국집이었가지고 봉천동 영화루라 요 두 마디만 외쳤어요. 봉천동 영화루. 그랬더니 그 경찰들이 얘 그 집에다 데려다 주자라고 해서 경찰차를 태워가지고 집에 오는데, 제가 그 와중에도 폼은 좀 내고 싶어서 경찰 아저씨들에게 꼭 사이렌을 울리고 불도 좀 켜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게 경찰차 타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화려하게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니께서는 술 취한 저희 아버지를 잡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것을 모르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자꾸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요셉이 술에 취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12살 먹은 아들을 잃어버립니까? 12살의 의미는 이제 소년입니다. 성경에도 소년이라고 나오는 것이, 13살부터 이스라엘은 성년식을 하고 어른 취급을 해요. 12살까지는 아직 애라는 겁니다. 자, 4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아멘. 하루길을 걸어서 내려갔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니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렸을 때 성품을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보이면 어디 가서 사고치는 타입이었다면 하루 동안 없어졌는데 모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 뭉치니까 맨날 감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성격도 무난하시고 사고도 안 치고 이랬던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안 보여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순례자들을 혼자 내려오지 않고 가족들, 친척들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내려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친척들과 친지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내려왔다. 왜냐하면 강도 맞으니까. 게다가 해지기 전에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부리고 쉴 시간은 없습니다. 4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아멘. 3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이 크긴 합니다. 그런데 3일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친척들끼리 나눠서 찾기 시작하면 분명히 갔던데 어디에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찾았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들이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착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가 함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두 번째 착각은 성전에는 안 계실 거야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애인데 애면 분명히 친구들 또래랑 놀고 있든지 시장 가서 신기한 거 구경하고 있겠지. 성전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착각을 합니다. 예수 없이 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닐 수 있나요? 예수 안 믿고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목사 본 적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고요? 평소에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 구분할 수 있어요. 시험이 왔을 때 예수를 의지하고 일어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요. 시험을 당했는데 예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근육과 살의 차이를 아시나요? 근육과 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 배에 힘을 줘서 들어가면 그건 근육이고 안 들어가면 살이다 라고 구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분하시기도 합니다. 내 배에 있는 건 근육이고 네 배에 있는 건 살이다 라고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살은요 쉽게 찝니다. 그냥 밥만 먹고 있으면 살은 알아서 찝니다. 그런데 근육은요, 이거 심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힘들게 운동을 해야 이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근육과 살이 비슷해 보여요. 밖에서 보면 똑같아 보여요. 마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마른 건가 저게 근육인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건요, 힘쓸 때 근육은 힘이 되지만 힘쓸 때 살은 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육이 된다면 우리가 시험당할 때 예수가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근육이 없고 살만 있다면 시험을 당하고 뭔가 좀 해야 할 때 그냥 힘들기만 하고 짐만 되는 거예요. 명품과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요즘은 너무 똑같이 생겨서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훌륭한 가짜도 있다고 해요. 갑자기 비가 오는 날 비를 피하려고 뛰기 시작하는데 자기 명품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뛰면 그건 가짜. 그 귀한 걸. 그런데 비가 오는데 비를 쫄딱 맞으면서도 옷 속에다가 가방을 싸가지고 가면 그건 명품이랍니다. 그걸 보면 바로 알 수 있대요. 비가 와봐야 명품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당했을 때 내가 이 예수를 의지해서 일어나려고 하면 그건 진짜. 그런데 시험을 당했는데 예수고 뭐고 안 보이면 그건 정말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라고 하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와야 우리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뛰어놀고 있겠지라고 착각을 하며 성전에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셨습니다. 신앙에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정말 예배에 가서 우리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에 따라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느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당연히 성전에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정말 만나고 싶은 곳은 바로 이곳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3일 동안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 혼자 내 고집대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성전에 두고 혼자 집에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셨다, 그럼 바로 성전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셨으면 그냥 집에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손붙잡고 돌아가세요. 그래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매일 다시 확인하세요. 내가 지금 예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고집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잃어버리신 분은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주님 손 붙잡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몸으로 산제사 드려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바른 예배의 습관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늦게 오고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열심히 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성전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길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